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 뒤에는 열심히라는 표현을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어라, 최선을 다해서 믿어라 하는 그런 노력과 연결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할 때 자기 확신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 내가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중심은 믿는 자인 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의 시작이자 영생의 중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결심과 확신 또는 나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과 그분을 향한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우리가 심지어 미신이라고 일컫는 샤머니즘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으면 돼, 열심히 믿어, 의심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히 믿는다, 열심히 믿어라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도 아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며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한국에서 다 대학원을 마쳤고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했고 미국에 온 바로 다음에 목사 안수를 한국에서 저는 받았어요. 어쨌든 이제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아주 좀 일찍부터 했는데요. 군대 갔다 오자마자 했거든요. 23살부터.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사역을 시작한 게요. 근데 그때 저랑 아주 친한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신데요. 그때 당시 이제 전도사님이 한맹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맹교회라는 교회는 그 한국 맹인들이 이제 세우시고 다니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죠. 근데 그분이 거기서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름수련회를 가는데,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가는데 거기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고 좀 기도 인도를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제를 가르쳐 주셨어요.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뭐였냐면 주제 성경 구절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중에서도 특별히 전심전력이라는 이 단어가 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요청을 받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전도사님 덕분에 한맹교회 행사에 여러 번 가기도 하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기도 했는데 그분들처럼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특히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들었을 때 정말 대단하다. 나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라는 육체적인 아픔과 사람들의 편견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한맹교회라는 교회는 남산 그 중턱에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 그 교회로 올라가는 길은 이 뭐 남산 3호 터널이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쪽에 있는데 가파라요. 계단을 올라가고 그 뒤에는 계단 올라간 다음에는 계단도 없이 가파른 길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거기가 다 어는 거예요. 한국에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 언덕들이 많고 겨울만 되면 눈이 내리거나 이러면 다 얼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사람도 그 교회까지 도착하기가 참 힘들어요. 멀고 길도 찾기 어렵고. 그런데 시각장애인인 분들이 그 길을 찾아 올라가야 되며 그 언덕을 올라가야 되고 겨울이면 몇 번이나 넘어지지만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앙생활한다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험인 거예요. 긴 여행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책을 사고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워낙 좋고 태블릿도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성경 보는 거 쉽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특히 그때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으로 음성 지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이분들이 보는 성경은 점자로 다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큰 글 성경, 제가 들고 있는 성경도 사실 얇은 건 아니지만 큰 글로 돼 있으면 더 두껍죠. 더 크잖아요. 그거 우리 무겁다고 잘 안 들고 오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 근데 이분들이 하는 보는 성경은 다 점자로 찍어야 되니 이 성경이 한 권이 막 그러니까 한 권이라는 것이 통으로 된 한 권이 아닙니다. 복음서 하나하나가 막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이따만큼 크고. 다 점자로 찍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분들한테. 찬양을 한다? 우리는 여기 다 보여주시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누군가가 불러주지 않으면, 점자로 읽지 않으면 가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한다는 건 이분들이 계속 들어가지고 외운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반주하시는 분들도 건강하신 분들이 아니죠. 대부분 시각장애인인데 그분들이 반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노래를 계속 들어가지고 음을 익혀가지고 그걸 쳐야 됩니다.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예배를 드려보면 너무나도 열정이 있고 뜨겁고 힘이 있고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 앞에서 저한테 전심전력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제 마음에 고민이 됐는지 몰라요. 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전심전력이라는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분들에게 전심전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는 방향성이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하게 된 거죠. 이거는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 아닐 때 오히려 열심히 한다는 것이 사람들을 얼마나 더 괴롭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 바른 지식을 갖는 것, 그분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바르게 아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온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도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고백, 그리고 그들의 치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관리인의 집에서 나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관리인의 딸을 살리시고 나오시는 그때에 오늘 성경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질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두 번 외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출발하셔가지고 집에 올 때까지 계속 이 사람들이 뒤를 따르면서 그 걷는 모든 와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는 마태로 하여금 이것을 기록해 하실 때 그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맹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경자 친구를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에 도달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거기를 뚫고 사람을 내린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는 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불렀는지 어쨌는지는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에게 갑자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그들이 주님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본문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관리인의 집에 나왔을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마치 예수님하고 이 두 맹인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주변에 어떤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이후에 보면은 거기에도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해라 뭐 이런 장면들도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딱 예수님하고 이 맹인들만 나와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들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면 이들도 행동하고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떠나시자 맹인이 따르며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하고 예수님께서 만지시며 말씀하시자 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뒤에 이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들과 예수님만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마치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들의 눈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만지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많은 편견과 차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고 강영우 박사님하고 이분의 부인이신 서근옥 여사님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눈먼새의 노래라는 그 책이나 혹시 드라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런 드라마도 있었고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책을 배경으로 드라마를 쓴 건데요. 이 두 분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이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강영호 박사라는 분은 한국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시죠. 그리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았던 시대를 드라마로 보니까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안마라도 배워야 먹고 살지라는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 그만해! 무슨 공부야! 안마라도 배워야 먹고 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연대에 들어가신 분인데 연세대 시험 볼 때도 처음에는 접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들어오냐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산 겁니다, 당시에. 그러면 예수님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제가 2000년대에 중국을 갔었는데 중국에서는 그렇대요. 모르겠어요. 옛날 한국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절대로 자녀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동네 사람들이 재수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자녀가 있으면 마음껏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원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운영을 하셨는데 그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 거예요. 돌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게 2000년대거든요. 한국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지역 가까운 곳에서 장애인 시설이 있었는데 그 시설을 없애려고 동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청원을 놓고 했었습니다. 왜냐? 집값 떨어진다고. 땅값 떨어진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이 받았을 그 차별과 편견과 그 아픔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실로암 사건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걸 뭐 때문에 이렇다 그래요? 죄로 끌고 간단 말이죠.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 텐데 세상이 그를 바라보는 시각은 네 부모가 잘못했든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면서부터 질병을 갖고 또는 연약함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이 안식일에 네가 걷는 게 맞냐 눈을 뜨는 게 맞냐 이제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9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교사이자 믿음의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죄 가운데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두 맹인들 달랐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겪는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 누구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아픈 곳이자 그들이 살면서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그곳을 만져주신 겁니다. 그 눈을 만져주심으로 그들을 치유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그 가장 아픈 곳을 만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부분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지금까지 나의 삶의 가장 아팠던 부분 속에 참된 빛이 비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의 눈을 만지셨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신 그 믿음, 두 맹인이 가진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두 맹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며 그분이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어떤 한 사람들이, 아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장면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맹인이 처음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라든지 어떤 능력이 있는 선지자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거죠. 둘째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실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들었기에 그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소외되고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낙심하고 있고 그 문제에게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지시며 치유하셨는지를 이들이 들었기에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도 베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외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그분은 들어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심을 믿기에 내가 열심히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셔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가 있고 주님의 집 안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셋째는 두 맹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에게 분명히 물으셨죠.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더 간단하게 나와요. 예 주님. 너희가 눈 뜰 걸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자 삶의 주인이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을 이야기할 때 나의 열정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복 받았어. 그래도 내가 열심히 믿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할 때도 사실 잘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열심히 믿으십시오 로 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며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모든 아픔과 그 상처와 외로움과 괴로움들을 감찰하시고 그 부분들을 만지시며 싸매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눌려있는 상황들, 나의 어두운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건지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전혀 달라진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린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기대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찾으며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믿음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그런 믿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하고 그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긍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어둠과 절망의 삶에서 빛을 비추시며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며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네 주님 하고 대답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